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11월 24일 화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본격적인 김장철인데요.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는 시대가 끝나고 농촌을 방문해 김치를 만들어 오는 새로운 풍속도가 한국에 생겨났다. 이런 뉴스를 뉴욕타임즈가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겨울에 김장을 하는 전통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김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국인들이 지방의 김장 축제를 찾는 그런 김치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네요. 사실 김장은요, 유네스코의 무형 인류 문화 유산이기도 하죠. 이 겨울 한국에서 필수적이었던 김장하기의 전통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치를 혼자서는 잘 못 담근다는 젊은 어머니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모쪼록 김장 축제도 좋긴 하지만 가가호호 정겨운 김장하기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나 역시 한번 김치 담그기를 스스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고요. 오늘의 뉴스로 본 세상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소확행 뉴스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과 은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와 대량 생산 관련 정보를 빼내는 작전에 착수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IT 보안선임 부사장인 에덤 마이어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지난 20년간 서구 기업과 기관에 해킹을 시도했지만 올해 3월 이후에는 주제가 코로나19로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민관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스파이나 정부 국방기관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지난 3분기 러시아 의료용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올해 7월과 9월 사이 러시아에서 의료용품 196만 8,428달러치를 수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만 558달러와 비교해 2.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도 주사기 661만 개를 수입하는 등 의료용품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거나 평양 종합병원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관련 의료기구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용시설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공식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연방총무청 청장에게 정권 이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 청장은 2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바이든 측에 발송했습니다. CNN은 이 서한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자로 선언된 지 2주가 넘은 가운데 행정부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며 취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현지 시간 24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창어 5호를 실은 중국 최대의 운반 로켓 창정 5호는 이날 오전 4시 30분 중국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선 창어 5호는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하게 되면 달 표면에 암석 등을 채취해 가져오게 됩니다. AP통신은 창어 5호의 임무가 성공할 경우 중국 우주계획에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안보 분야 주요 간부들을 내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이들 간부들이 어떤 사람인지 짚어보고 향후 대북정책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공식 승인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 외교 안보 쪽 주요 간부들이 내정이 됐다죠?
네, 미국 외교 안보 정책 수립의 핵심 간부들인 예. 국무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 일단 이 자리에 내정된 사람은 누군가요?
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인데요.
예.
블링컨 부장관은 올해 58살이고요.
예.
오랫동안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을 했고 바이든과도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최측근 중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일한 기간만 한 20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클린턴 대통령 특별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연설 담당 선임 국장 등을 지낸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이 블링컨 내정자가 대북 강경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정말 그런 건가요?
지난 9월에 예.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인상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을 쥐어짜 협상타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예.
말도 했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원칙론자, 강경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미국 언론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바이든 당선자가 블링컨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선 뉴욕타임즈는 이 바이든이 세계 동맹의 수호자를 선택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 바이든이 경험과 기존의 외교정책 수립 기관들을 강조를 하면서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골랐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예.
동맹 간의 불화를 조성했고 또 정상 외교를 하면서 기존의 정통 외교관들을 좀 무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나 국제협약도 무시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칠 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실제로 바이든이 지난 10일에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고 유엔과 국제기구를 중시하는 이 다자주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네.
그런 취지였는데 블링컨을 앞세워서 이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이 미국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중요한 자리일 텐데 여기에 내정된 사람은 누군가요?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네.
젊습니다. 올해 43살이거든요. 그런데
네.
나이는 젊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외교안보 요직을 거친 이 전문가로 꼽힙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 부통령 재임 당시 호흡을 좀 맞췄고요.
예.
이란 핵합의 타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 총책을 맡기도 한 인재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리번 내정자 북한 정책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상대하는 이 트럼프식 대북 외교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고 예. 또 이제 신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준비를 했던 네. 2018년 4월 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큰 약속을 하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전시킨 역사가 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숨쉴 공간을 얻으려고 1년의 약속을 하고 나중에 파기하는 것이 오래된 북한의 전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빈말만 믿고 제재를 해제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할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들의 성향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럴 것이다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은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이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단계별 접근법을 선호하고 예. 그리고 북한을 대화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핵화 합의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공제라는 이 바이든 당선인의 해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비핵화를 좀 정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으로 한다면 미국과 북한과의 뭐 진정한 의미의 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신현희와 김루트라는 재미난 이름의 밴드는 한국의 혼성 듀오 록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정도부터 이 홍대 거리 등에서 공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오빠야라는 노래가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끌어서 이 볼빨간 사춘기 다음가는 차세대 홍대 인디밴드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에 해체가 됐네요. 자, 신현희와 김루트의 오빠야 들어볼게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애매한 도는 그의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자, 북한 당국이요. 최근 기업소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내용일까요?
11월 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기업소법 개정안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돈주들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이제 기관 기업소 산하에 기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이 예. 좀 기지인데 이 기지를 국가가 사실상 관리하겠다. 이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매겨가지고
네.
3급 기업소까지 이제 국내외 외화벌이를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5급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고 세 번째가 당과 내각 그리고 돈주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국정 가격이라든가 시장 가격의 차이가 지금 북한은 큰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을 보면 아까 기지라고 불렀던 개인 사업자를 당과 내각의 관리하에 사실상 두고 이들의 사업에 대해서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네. 기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기지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데요.
네네.
기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부연 설명 주시죠.
아마 이 방송을 네.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네. 83이라는 게 있는데 공장이나 기업소에 이제 개인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만
예.
출근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다른 사업을 해서 또는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겠어. 이런 사람들을 이제 83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허용을 했어요.
예.
그래? 그러면 돈을 좀 내. 대신 돈을 좀 내면 알아서 가서 뭐 개인 사업을 하든 장마당에서 일을 하든 돈을 벌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허용을 했던 게 이제 83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런 개인 차원에서만 기업 이외의 어떤 네. 경제 활동을 허용한 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이걸 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주가 자기 돈을 가지고 예. 조그만한 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대신 이것은 소속은 기업소에 돼 있어요. 국가의 공식기관 기업소에 돼 있는데 소속만 이름만 그렇게 등록돼 있지 이 운영은 그냥 그 돈주가 그냥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기업처럼 운영을
그렇죠.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네.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북한이 그동안 허용을 해왔었어요. 이것을 바로 이제 기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기업소라고는 네. 안 하고 기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적은 걸어놓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뭐 이 기지에 대해서 세무검열을 네. 하거나 또 북한에서 흔히 기업소마다 막 매년 하는 총화를 하거나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다만 각 기지는 소속 기관에 외화나 현물을 과제만 좀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83에서 돈 내듯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 기업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지 규모가 7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기지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상 기관 소속이 이제 당연히 될 뿐만 아니라
예.
당연히 이제 기관을 지도할 때 검열도 하고 총화도 해야 되는데 이거 네. 기지도 이제 그 대상에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예. 당과 내각의 관리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지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물론 네. 실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예, 그동안에는 사실 기지가 알아서 국내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수출을 한다 하면 국내에서 이제 이 기지가 송이를 채취해가지고 해외에 팝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일부만 국가에 납부하면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판매 대상이라든가 가격을 당과 국가가 사실상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뭘 제안하고 있냐면
예.
기지가 수확한 송이버섯을 그냥 알아서 밖에 가서 파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 파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국가한테 수매를 해라. 강제 수매를 하라. 국가한테 팔아라. 국가가 그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괄 수매하겠다는 방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활동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기지로서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기지와 돈주는 이익을 좀 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국가가 얼마에 그것을 수매해 주냐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각 기지가 이제 송이버섯 채취 사업에 인력과 뭐 수송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시장 가격으로 지금 인력도 쓰고 수송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지가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이제 벌려면 이 들어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국가가 시장 가격을 주고 과연 그 송이버섯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1톤 생산 비용이 이제 100달러라고 할 때
네.
중국에 이걸 판매할 때 뭐 한 150달러를 받았다고 치자는 거죠. 이게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한 생산 비용 80만 원 들었으니까 중국에 한 120만 원에 판매해가지고 약 네. 40만 원 버는 겁니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근데 북한 당국이 이 송이를 130달러에 그러니까 북한 돈 90에서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느냐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북한 내국 화폐로 환산할 경우에 이걸 근데 이제 북한 내국 화폐로 이 120달러로 환산하면 네. 국가 공식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게 원래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예. 90에서 100만 원을 주고 국가가 수매해 가야 되는데
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만 원이면 국가 돈으로 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간격 네. 격차 그러니까 국정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차이가 거의 100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100배나 되는 많은 시장 가격으로 이걸 수매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기지가 그걸 국가에 수매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는
네,
것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에 이걸 못 좁힌다면 수매는 아마 어려울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지를 운영해오던 돈주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가요?
일단 기업소법이 네. 그렇게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총화해라. 예. 다 당의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가격도 국가에서 사실상 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가격 정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정하고 너희랑 같이 상의는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일 큰 걱정이 아까 그 가격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아직 또렷하지 않습니다.
네.
정하지 않았어요. 원칙은. 그러다 보니 당황하는 분위기라는 거고요. 이런 식이라면 개인 선주 그러니까 이제 배 가지고 기업하는 예. 사람들 채광업자, 광산주인, 땀에 이제 북한에서는 버리버스라고 하는데 수송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지장들의 입장에서 예. 활동의 제약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거. 그리고 국가와 기업소 돈주가 아까 그런 국정가격 같은 것을 합의하지 네. 못한다면 과연 물주가 물건을 내놓겠느냐. 그 가격에 내놓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또 돈 장사꾼도 외화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실제 환율하고요. 북한에서 정하는 국정가격 환율이 거의 80배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원래 8,000원, 지금은 좀 내렸긴 했지만 6,000원 정도로 국내 돈을 받고 1달러를 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정 가격으로 그게 100원에 불과합니다. 100원. 이것도 80배 차이 나요.
그러네요.
이것을 안 맞으면 그럼 돈 장사꾼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국가에 과연 그걸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로 유통을 할 수 없다는 예. 점. 그리고 어쨌든 수입 대 지출이 이제 안 맞으면 개인이나 단체, 지방 단위들이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기지들에 의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거기서 네. 돈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경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네.
그래서 돈주 웨어버리 기관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돈도 안 내놓고 뭐 돈도 안 바꾸고 물건도 안 내놓고 수입 지출도 잘 안 되는 이런 혼란 상황이 한 달만 지속된다면 그 밑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경제 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또 국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를 이제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 돈주들은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네.
차라리 이걸 못하겠으면 가만히 놔두고 봉쇄만 풀어도 사실 국가가 돈 안 줘도 우리 잘 먹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북한 당국이 왜 이렇게 또 무리한 법 개정을 시행을 하는 건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네. 일단 배경만 보면, 정치적 예. 배경만 보면 지난 5개년 경제 계획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북한 당국이 인정을 오래 했습니다.
예.
근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원인 진단을 해본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내각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영역이 크다. 내각의 경제 전략이 국가 경제 구석구석 골고루 집행돼야 되는데
네.
국가 큰 기업 중심으로 국영기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의 전략이라든가 방침대로 경제를 운영하지만 나머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기지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이죠.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의 통제 밖에 벗어나 있는 개인이라든가 협동단체, 중소규모 기지,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무역단체들의 경제활동이 당과 내각에 보고되고 관리되지 않은 것, 그래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이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아니냐.
네.
이렇게 자가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국가가 지난 시기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해봤지만 사실상 다 소용이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급 기업소 중심으로 이제 전반 사업 관리제에 의거해서 세웠던 이 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차 당대회 때 이제 제출할 앞으로 5년 추가 계획에는 이 평가의 기초에서 새로운 뼈대로 이제 계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당이 지금 관리하고 지휘하는 이 경제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당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업소법에 보면 크고 작은 그 사실상 개인 기업들, 기지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당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번 기업소법의 골자고 내년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경제계획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양쪽으로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 경제적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규모, 기업의 수 이런 게 대폭 늘어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 경제 영역을 당이 흡수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이제 계획경제로 기존에 해오던 전략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이제 막 경제 규모가 커진 것처럼 하는 막 이런 보여주기식 뭐 그런 성과를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사태, 무역 봉쇄, 북한 환율의 하락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또 반복이 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런 판단도 했나 봐요. 환율이 떨어지네?
예.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환율도 조정하고 국정가격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게 흡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한 듯 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민간 기업 돈주들의 기지를 당과 국가가 장악하고 관리를 할 경우에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좀 될까요?
지금 북한 당국이 이번에 네. 법 개정하면서 그 법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거 법을 실행하기 위한 부책이라고 하는 내각의 예. 부책이라고 하는 예. 별도의 지침서를 마련해놨는데 거기에 이 기업수법 개정을 해설할 때 어떤 용어를 써서 해설하고 있냐면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신대안의 사업체계다 네. 이런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1960년대 북한이 했던 거예요. 그 기업이나 이런 데 당과 국가가 다 내려가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그 기업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배인이 이렇게 그 기업소를 책임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많으니까 네. 당과 국가가 다 그걸 집체적으로 지도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와 똑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개별적으로 난무하는 네. 중소규모의 크고 작은 개인 기업들을 신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서 이제 당이 직접 관리도 하고 국가가 지휘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막 그런 방식이라면 이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그동안 북한의 국영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나마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돈주 중심의 예. 사실상 개인 중소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다시 또 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영기업소가 안고 있는 생산성 저하 문제, 전문 기업인들이 부족하고
네.
또 특히 새로운 상품을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는 국영기업이 굉장히 약해요. 개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예.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그렇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측면들이 대단히 약한 이런 북한식 경제 시스템으로 그 중소기업까지 다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안의 사업체가 네. 가지고 있는 또 사회주의 국영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다시 모든 경쟁에 안게 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사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 199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경제가 안 되는. 그래서 중국, 베트남도 이와 같은 국영경제 문제점을 깨닫고 경제는 그런 국가경제, 네.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 같은 방식을 싹 무너뜨리고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해서 개인이 기업 운영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북한은 이걸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 가격과 환율 조정 아까 100배, 80배 막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80배 차이, 시장 가격과 국제 가격이 100배 차이. 이걸 과연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거예요.
난제네요.
난제죠. 난제. 그러니까 예. 국가에서 그러면 인정하겠어. 시장 가격으로 그럼 국가가 수매하겠어. 하면 해결돼요. 근데 국가가 과연 시장 가격으로 그걸 수매할 막대한 돈을 갖고 있느냐는 네.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북한 당국은 금고가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단히 걱정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북한 새로 읽기 시간에는 개인 중소기업처럼 운영되어 오던 기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내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나날이 더 성숙해가고 노래도 연기도 잘한다.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더 성숙해가고 훌륭해지는 연예인이다. 자, 이런 평가를 요즘 부쩍 더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의 인기 솔로 가수 아이유 씨인데요. 한국에서 일부 연예인들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속 회사의 직원들이나 뭐 고생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한다는 아이유 씨의 배려심과 인성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정말 명곡이죠? 너의 의미, 인성도 명품이라는 아이유 씨의 명품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소확행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정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확행 뉴스 만나볼까요?
네, 한국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부터 11월 22일도 또 하나의 기념일로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네, 바로 김치의 날입니다.
네,
김치의 날은 김치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김치를 담글 때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22가지의 효능을 낸다는 뜻으로 올해 2월에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김치의 날까지 생길 정도라니 참 대단한데 이렇게 식품 관련해서 법정 기념일이 지정된 건 사실 김치가 유일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식생활의 서구화와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김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념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요.
네.
요즘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소비자가 줄면서 김장 문화가 점차 사라져간다는 우려도 큰데요.
네.
김장 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네스코에서는 김장문화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킨 중요한 유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인의 영혼의 음식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게 바로 김치인데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효능이 22가지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22가지 맞나요?
네, 김치의 효능은 저희가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은 몇 가지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김치에는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김치 속에 유산균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으로 장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신경통, 피로회복 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또 김치에 들어가는 채소와 양념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특히 새로운 콜라겐을 형성해서 피부 노화를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김치가 사실 그러면 웬만한 건강보조제품이나 약에 버금가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한국에서는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 네. 챙겨 먹는 게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치만 잘 챙겨 먹어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김치의 날까지 제정한 의미가 없겠죠.
네.
이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된 젖산 등과 김치 재료의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한 효과까지 있다고 하고요.
예.
또 발암물질로 전환되는 미생물 효소를 감소시켜서 대장암의 발생도 억제시켜줍니다. 이 밖에도 김치를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해서 동맥 경화와 혈류의 흐름을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성들이 반길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의 캡사이신은 소화 작용을 돕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줘서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까기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생것이나 너무 익은 것보다는 적당히 익었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더 큽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김장을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김치 열심히 먹고 있는데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김치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행사들이 열렸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2일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아서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농식품부 장관 등 6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대규모 행사보다는 조촐하게
네.
기념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김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 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기념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발효 음식인 김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세계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며 융화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김치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더 성대하게 열렸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역시나 뭐 좀 축소돼서 열리긴 했지만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한국 김치 축제가 전 세계에서 열렸다고요?
네, 제1회 김치의 날을 기념해서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우선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 대회, 그러니까 누가 더 김치를 잘 담그냐 이런 대회가 열렸고요.
네.
김치 세미나,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특별한 행사들이 열렸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웬남, 호주, 미국 등 6개국에서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축제가 동시에 개최가 네. 된 겁니다. 이 축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 집합 규정에 따라서 안전과 방역을 준수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행사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김치 버무림, 요리 경연 대회, 문화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김치 축제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리다니 참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만큼 사실 이제는 김치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치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김치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나 증가를 해서 1억 85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네. 합니다.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2012년 한 해의 기록을 3분기 만에 넘어서서 김치 수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부나 업계 학계가 쏟은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정부에서는 세계 김치 연구소 등과 함께 한국산 김치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이를 해외에 홍보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네,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네, 식품업계에서도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화 또 홍보 전략으로 해외 현지 시장의 문을 꾸준히 두드려왔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 시장을 겨냥해서 저가를 뺀 PC프리 김치를 수출하는 식으로 현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노력 끝에 수출 시장이 다각화됐다는 점도 무척 고무적인데요. 2012년만 해도 사실 일본 수출 의존도가 80%에 달했어요.
예.
거의 대부분 일본에 수출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미국과 신남방국가 등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는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노력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코로나19 사태도 뜻밖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고 또 김치로 대표되는 발효채소가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소확행 뉴스 시간에는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 김치 그리고 올해 처음 제정된 김치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치 정말 많이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시길 바랄게요. 양정아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가끔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Fan the flames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fan, F-A-N은 부채질하다. Flame, F-L-A-M-E는 불꽃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fan the flames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You fan the flames of my anger. Or you fan the flames of his, her anger. 자, 이 말은요. 네가 내 화를 부채질했다. 또는 네가 그 또는 그녀의 화를 부채질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가 자꾸 날 화나게 하면요. 그만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네. Stop talking. You fan the flames of my anger.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1월 25일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10도, 해산 영하 9도, 강계 영하 7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함흥 영하 2도, 평양 영하 1도, 해주 청진 1도, 원산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1도, 해산 2도, 강계 5도, 신의주 7도, 평양 개성 사리원 청진 9도, 해주 10도, 함흥 원산 1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5% 상승한 43.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 하락한 183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2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99% 하락한 23.6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달러당 인민비는 657.44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짠 음식에 길들여지면 30대에 고혈압 환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악화되면요, 혈관 건강을 망가뜨려서 심장병, 뇌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고 하고요. 음식은 짜지 않게 젊을 때부터 이 체내 혈관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좋다네요. 또 공장에서 만든 가공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의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밭에서 거둔 신선한 채소, 과일 이런 음식 많이 드시는 게 좋답니다. 이런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자,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칼륨도 많아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네요. 견과류를 자주 먹는 것도 좋고요. 자, 매일매일 건강한 식습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클래식화이 프로젝트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디스크 자키인 DJ 클래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혼성 전자음악 그룹인데요. 이 그룹명인 클래식화이는 영국의 애시드 재즈 그룹인 자미로콰이의 이름과 서양 고전음악을 가리키는 말인 클래식, 이 두 개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룹 이름처럼 참 세련된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클래식화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